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 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 패당을 그 어떤 적대 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어제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사망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회의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이 너무 많이 숨졌다며 솔직히 말해 가자 지구의 민간인 고통의 규모와 이곳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영상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원하는 건 타협할 수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급진화의 위험이 있음을 개인적으로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무게중심은 민간인이라며 이들을 적의 품으로 몰아넣으면 전술적 승리가 전략적 패배로 바뀌게 된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종식된 후 미국의 광범위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회의에서 가자지구와 요르간당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치기구 아래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가자지구를 포위하는 것 혹은 가자지구의 국경을 다시 그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물열차에 폭발물을 터뜨려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이 지역의 군사 보급로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소식통은 화물열차가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부랴티아 지역에 체르토프 다리를 건너던 중 폭발물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하루 전 인근 터널에 대한 공격으로 열차가 우회하는 바람에 예비 철로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어제 괴한이 흉기로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니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발생한 사고로 독일인 관광객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4년 복역 기록이 있는 프랑스 국적의 남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르마니 장관은 이 남성이 체포 후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프랑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안도 지역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은 북한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입니다. VOA 뉴스 이주원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이 비무장 지대 내 감시초소 GPE를 복원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미 국무장관이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 국제질서 형성에 큰 족적을 남기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김영건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지난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The DPRK is unabashedly trying to advance its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y testing ballistic.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염치없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통해 핵무기 운반 체계를 진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 대사의 발언 잠깐 들어보죠.
I strongly denounce and categorically reject the reflection of the indignatio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김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다. 이는 철저히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대사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윤 기자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좀 정리를 우선 좀 해주시죠.
예. 앞서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에서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핵무기 운반 체계를 진전시키려는 시도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공위성 발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이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채택한 이 복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켓의 머리 부분에 인공위성 대신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핵무기 운반 체계의 진전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사실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국들이 자국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김성 대사 이번 발언에서 나온 맥락을 보면 인류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쏘아올린 것이 지금 이제 70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5천 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유독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유엔 안보리가 비정상적이고 황당무계한 관행을 이유로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자주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서방국들 그리고 북한이 보는 이 우주체 발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으로 엇갈린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북한의 김 대사 말을 더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정당한 자유권 행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김 기자가 이분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 정권은 계속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 때문에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밑바닥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핵무력 정책 또 법령을 공포하면서 밝혔던 미국의 정권 붕괴론 주장 셈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면서 절대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다양한 정찰수단 개발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계속 고수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 추종 무력 세력들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하고 또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적대적 공중정찰 활동이 유례 없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자위권 차원에서 이런 군사정찰 위성 등의 개발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군사적 준동 비판의 예로는 북한 정권이 단골 소재로 활용하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팩트체크를 좀 하면 이런 북한의 자위권 행사 주장에 여러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또 방어적인 성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미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입장인데요. 북한 정권은 거의 예고 없이 도발을 지속하지만 또 미국과 한국은 훈련 날짜 또 그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발표해서 위험도 줄이고 투명성을 추구한다는 게 뭐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거듭 강조하는 건 이 북한이 핵이 없었을 때에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다. 지금도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누누이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계속 이런 미국 위협론 또 정권 붕괴론 주장을 하면서 자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주민보다 이 정권 보호를 위해서 계속 이런 무기 개발을 하면서 그 부실로 자위론을 펼친다. 이런 해석들이 이 서방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미국 대사와 북한 대사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통 이 유엔 회의에서는 서로 그 적대국끼리의 그런 토론이라도 상당히 그 예의를 갖추고 점잖은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렇게 설전 벌인 것이 좀 드문 일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사국의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이제 안보리에서 자국 문제를 다룰 때 매번 참석해서 대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설전을 벌인 것, 그러니까 스스로 각자의 입장을 설파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바로 맞받아서 말하자면 대응하는 그런 일이 이번에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또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김성 대사가 이제 당사국 대표로서 10여 분간 준비된 원고를 읽었고요. 여기에 린다 토마스 그린필스 유엔 대사 미국 대사가 앞서 한 차례 자신의 발언 순서가 있었음에도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고요. 그러자 김성 대사가 이번에는 또다시 발언권을 신청해서 이번에는 원고 없이 유창한 영어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북한과 미국은 단순한 비우호적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가 관계다. 네. 70년간의 실질적인 법적 현실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쪽의 교전국가인 미국이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해서 여기에 맞설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제조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상당히 격앙된 설전을 벌인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유엔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성 대사가 안보리에 이렇게 직접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운 건 어쩌면 달라진 국제정세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의 국제정세를 신냉전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대응전술을 누누이 예고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김성 대사 이 북한의 주장이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인해서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 다단해진 게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작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제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국화의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은 미중 전략 경쟁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국제정세를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바뀐 세계질서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북한 정부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는 계산을 북한 지도부가 했다는 해석이죠. 대표적인 예가 유엔 안보리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행보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2017년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결의안에 이 두 나라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북한 정권의 모든 핵미사일 관련 대응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은 미중 갈등 등 여러 국익 문제 때문에 이런 방향 전환을 한 것이죠. 이 때문에 고강도 대북 결의로 상당히 고립됐던 북한이 이런 구도를 활용해서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지지를 받으면 북한은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에 종식된다면 이 북한 정권의 셈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평양은 현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게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거듭 밝혔고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를 일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국 대화라는 게 뭐 앞으로도 요원하다 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떨까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보면은 2018년에 이제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렸는데 이것이 이제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나 또는 관계 개선 의사 또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사례가 실증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또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고 또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선제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나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물 건너간 것으로 보게끔 관측하는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김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준 대로 지금의 국제정세는 북한이 그동안의 극심한 외교적 고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또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말하자면 매뉴버, 그 공간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바로 네. 이런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그 미국과의 대화,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대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그런 희망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판단이고요. 바로 이런 배경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북한이 단 한 차례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리는 이번에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뭐 역시 이 그 상임이사국들의 입장 일치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이번 상황도 좀 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김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결국 진전은 없었습니다. 27일 네. 공개회의에 결의안 채택이나 또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이 없었는데요. 우선 미국과 영국 등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북한 정권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단합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자세히 설명해드렸듯이 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부를 다시 두둔하면서 어떤 진전도 이제 없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런 논리로 대응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사 훈련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중국 대표는 이 단골 소재죠. 이 한반도 불안정 우려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이 기회를 틈타서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연합 간 대결을 촉발하며 동맹국을 군사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중국이 펼쳤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구도는 이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바뀌기 힘들 것이란 점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이 서방 국가들의 대응에 더 부심이 깊어지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추가 제재에 대해서 뭐 걱정할 것 없이 이 뭐 지금과 같은 결의 위반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고 중요한 네. 것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이런 한반도 문제 이해 당사국들이 한반도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사태 등에 사실 강대국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1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했지만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정상 대화에서도 주요 의제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들이 한반도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이 제어판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남북한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시에 전 우려도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중국의 협력이 정말 필요할 텐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중국의 협력을 앞으로 얻어내는 것은 뭐 가능하지 않게 계속 가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긍정적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대북 공조에 대한 협력은 매우 제한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이런 태도엔 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보단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서 첨단 군사 기술을 얻는 걸 중국은 달가워하진 않죠. 지역 불안정을 더욱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렇다고 첨단 기술을 획득하는 걸 막으려는 미한일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면서 이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주도가 아니라 중국의 주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은 미국과 협력의 필요성과 위기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또 신냉전과 같은 승자 독식 게임 대신 경쟁 영역을 성숙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공동인식에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지만 그 에이펙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는 시진핑은 계속 자신의 한국 방문은 또 한중 정상회담을 한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 긍정적 전망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18 남북군사합의의 파기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등지에서 남북 한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전학유 대변인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보건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 대변인이 밝힌 북한의 노골적인 보건 조치라는 게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한국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요. 이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파괴되거나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죠. GP11개소에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했고요. 임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중화기를 반입했고 아울러서 서해 해안포의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요, 서해 그 북방 한계선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은 닫아놓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평소에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이 한두 개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런 그 북한 측의 동향은 그 한국 당국이 여러 가지 이제 열 영상 장비나 이런 촬영을 통해서 공개를 한 사안이고요. 또 이밖에도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실 그 경계병들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무장으로 경계를 서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었는데요. 네.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한국 측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9.19 합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당장은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 레이더를 추가 운용해서 뭐 대북 탐지력을 끌어올렸고 대공망과 관련해선 패트리엇과 또 천궁2가 전투 대기 상태로 돌입했다 이렇게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내용을 설명해드리면요.
예.
이 한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화기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보건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국민 보호를 위해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역대 남북합의 중에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 합의다라고 이제 다시 비판하면서 폐기하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 북한 정권의 군사 조치 복원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될 뿐이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때와는 달리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런 군사합의 파기에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오판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동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즉강 끝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네, 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대로 응징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북한 정권의 도발에 무관용 응징 원칙으로 상대하겠다는 뜻이죠. 신 장관은 지난 10월 장관에 취임하면서 이 원칙을 바로 내세웠는데요. 당시 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서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할 것이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즉강 끝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신 장관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북한 정권을 겨냥해서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 즉강 끝 이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 이렇게 거듭 지시를 했는데요. 한국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 식량난, 경제난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이런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 쏘아올린 군사 정찰위성이 미국과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촬영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아직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사진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 북한 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한은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군 당국은 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성이 안착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정식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이고요. 그 맥락은 이 군사정찰 위성을 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영상의 품질을 보완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공개한 영상 촬영 표적 위치 그리고 위성의 해당 위치 통과 시간이 대체로 부합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실제로 주장하는 사진들을 공개하면은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되겠죠. 어쨌든 북한은 이번에 쏘아올린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 또 한국 내 군사시설, 또 나아가서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까지 이렇게 다양한 말하자면 전략적 시설들에 대한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초한 미군 사령관 같은 분도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긴장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분석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권이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천명하면서 평양의 도발과 남북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이제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게다가 앞서 또 설명해드렸듯이 북한의 내부 불만에 따른 평양의 도발 가능성 경고도 나오고 있어서 이 긴장 완화가 이제 매우 시급한데요. 이 한국 입장에선 빈틈없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넓고 긴 안목의 정치적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지난 수년 사이에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한미일 북중로의 그 블록화 이제 경향이 뚜렷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 등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도 이제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장밋빛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타깃책을 내놓거나 희망적인 이제 그 전망을 하는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외교의 거목 또 전설로 불리우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타계와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간단히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뿐 아니라 국제 외교가의 전설이고 거목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100년 전 1923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당시에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서 1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최고 명문이죠. 정치학 학사 박사를 거쳐서 국제정치학 교수로 재직했고요. 이 과정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그 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대통령 12명에게 외교정책을 조언한 인물입니다. 특히 리처드 닉슨 행정부 그리고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부장관 백악관에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막강한 말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과 당시의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수교의 토대를 닦았고요. 소련과는 데탕트 그러니까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지만 그 베트남전 당시에는 하노이 폭격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북폭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배경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사망했고요. 이 때문에 인권단체나 반전단체 등으로부터는 이 전범의 딱지가 붙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잡지죠. 롤링스톤이 이번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부흥 소식을 전하면서 그 기사의 제목을 집권 세력이 사랑한 전범 헨리 키신저 마침내 죽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 칠레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기도 해서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키신저 전 장관의 핵심적인 업적은 베트남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을 통해서 197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키신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나 도덕의 관점, 그런 가치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이익 그리고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국제 현안에 접근하는 그런 리얼 팔리틱, 그러니까 현실주의 접근을 취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4대 강국의 남북한 교차 승인을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미북 대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키신저 장관은 사실 한반도 문제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고요. 아주 핵심적인 것은 굳건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무장관 재직 시절에는 미국과 중국, 소련, 그리고 일본, 이렇게 한반도 주변 네 나라가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15년 정도가 지나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북한은 이제 교차 승인 대상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제외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찌감치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조언을 상당히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키신저 전 장관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북한과의 톱다운식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면서 좋게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소식, 남북한의 9.19 군사 합의 파기에 따른 파장, 그리고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타계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김영관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탈북민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인권단체 미국의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링크가 서울에서 북한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열렸는데 이곳에 링크가 참여했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서울 동해원 기자가 링크의 활동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퀴즈 도전하시겠어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몇 명일까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3번?
네.
정답입니다. 31명이에요. 거의 34,000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최초 청년을 위한 자발적 참여형 종합축제. 청년의 날 축제장에서 북한 인권단체 링크가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북한 정부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퀴즈를 마친 청년들은 선물로 깨사탕을 받고요. 이어 평양 시내를 둘러보는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링크를 소개하는 한국지부 박석길 대표에게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네, 저희 링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국에 지부가 있고 저희 직원들은 북한 출신, 한국 출신, 저 같은 외국 동포 출신 그리고 아예 그냥 외국인 출신 직원들이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탈북 난민 구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탈북하신 분들 한국이나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시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착 지원이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미국 또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정착 지원 그리고 영어 교육이나 뭐 장학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콘텐츠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처럼 한국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알고 공감하고 좀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세계적인 무브먼트를 확산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얘기,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미국 또는 한국 또는 국제적으로 더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러한 행사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북한을 좀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가 운영하는 체험 부스에서는 크게 세 개의 체험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북한 문화를 알아가는 퀴즈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하던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북한 사람들의 새로운 얘기를 제공하면 한국 청년들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이렇게 그 극단적인 인권 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 얘기를 하고 북한의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사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한국 청년들이 북한을 좀 옆에 있는 동네로 문화도 있고 사회도 있고 우리 같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상상을 해보고 그러면서 퀴즈를 하면 북한 아이들이 실제로 즐겨 먹는 깨사탕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평양시내 VR 체험도 이뤄졌고요. 또한 장마당 세대 은어를 배울 수 있는 북한말 배우기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한국 청년들이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북한이 소재가 되는 영화를 보면 북한 말, 뭐 북한 사투리, 북한 단어 이런 걸 이렇게 따라 해보는 걸 좀 재미있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북한 출신 청년들하고 같이 북한 말 몇 개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북한 말 그 발음을 연습해보고 북한을 하면 김정은, 핵, 미사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삶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석길 대표는 이 축제에 참여한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부스를 하는 이유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도 있고 정부의 뭐 지자체라든지 또는 국제 비정부 단체 이런 데에서 많이 왔는데 북한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부스를 하지는 않으면 북한 사람들의 얘기나 북한 관련된 콘텐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날에도 잠깐이라도 북한에도 우리랑 똑같은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문화가 있고 북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가 있고 우리랑 연대를 가지면서 뭐 소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한국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함께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더 나은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아지니까 그런 바람으로 오늘 왔습니다.
현장에는 부스 운영을 돕기 위해 링크의 여러 회원이 함께했는데요. 한국에 정착한 지 4년째라는 탈북민 한성 씨도 이날 힘을 모았고요. 링크와의 첫 인연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박스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때 이 박스가 뭘까 하면서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괜히 그때는 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열었는데 학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펜이라던가 물품들이 있고 편지가 있더라고요. 손편지가. 손편지가 있는데 한국에 온 걸 축하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여기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국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디 힘내고 응원한다고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뭐 친척도 크게 없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감동스러웠죠. 그리고 쭉 살댔는데 어떤 친구가 URL 주소를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URL 주소를 들어가 보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링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링크에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고 네, 그러면서 공부하고 아, 이 단체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거죠.
링크를 알게 된 이후 이번 행사처럼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또 직접 남한 출신 시민들에게 북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청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저로서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이라면 아, 북한에서 왔냐 그런 말을 해요. 아,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면 놀라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전혀 놀라지 않고 있는 분도 있고 놀라는 분은 고향은 어디냐 뭐 어떻게 왔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뒤에 쭉 줄 서서 기다리니까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북한에 예, 우리 한국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에서 느꼈던 인권침해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인권을 배우면서 아, 내가 그때 당했던 하나부터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다 인권침해였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일단 첫 번째 북한에서 할 수 없는 게 표현의 자유겠죠. 일절 자기 생각을 뭐 노동당의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말들은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걸음걸이 하나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평양 문화호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빠라고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또 제한을 이제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북한 사람들이 자유가 없죠. 네.
또한 한성 씨는 한국 시민이 이 북한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비춰지는 북한, 북한이 지금 상당히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북한이 적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 김정은 정권 그리고 그들을 추동하는 북한 정치 세력 뒤에 그들과는 또 다른 세계를 사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우리하고 한민족이고 우리하고 같이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정보 퀴즈와 VR 체험으로 한국 청년들이 북한에 관해 어렵지 않게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직접 부스를 찾은 한국 시민의 소감 들어봅니다.
북한 관련해서 그 북한 말 배우기라고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좀 그랬던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그 단체 자체가 그 약간 굿즈를 너무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그게 좀 가장 여기에 더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 들어갔을 때 처음 보이는 게 북한에는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괜찮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좀 놀라웠습니다. 몇천 명 정도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면 앞으로는 영영 통일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열어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새롭고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스 위치가 좀 더 중앙에서 좀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 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어제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사망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회의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이 너무 많이 숨졌다며 솔직히 말해 가자 지구의 민간인 고통의 규모와 이곳에서 나오는 이미지와 영상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원하는 건 타협할 수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급진화의 위험이 있음을 개인적으로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싸움에서 무게중심은 민간인이라며 이들을 적의 품으로 몰아넣으면 전술적 승리가 전략적 패배로 바뀌게 된다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종식된 후 미국의 광범위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회의에서 가자지구와 요르간당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치기구 아래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가자지구를 포위하는 것 혹은 가자지구의 국경을 다시 그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물열차에 폭발물을 터뜨려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이 지역의 군사보급로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소식통은 화물열차가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 부랴티아 지역의 체르토프 다리를 건너던 중 폭발물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열차는 하루 전 인근 터널에 대한 공격으로 열차가 우회하는 바람에 예비 철로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어제 괴한이 흉기로 행인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닌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발생한 사고로 독일인 관광객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4년 복역 기록이 있는 프랑스 국적의 남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르마닌 장관은 이 남성이 체포 후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프랑스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안도 지역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인 월요일은 북한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2월 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지원이었습니다.